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1월 20일 수요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2.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주장인가. 학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예언이 몇 가지이던 어떤 한 사람이 그중 몇 개라도 성취할 확률은 매우 낮고 그 전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확률을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반도 국토 전체를 1m 높이로 동전으로 채우고 그 중에서 동전 하나를 분홍색으로 칠한 다음 그것을 섞어 놓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눈을 가린 사람에게 분홍색 동전을 고를 기회를 한 번 준다면 단번에 분홍색 동전을 고를 확률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이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 본문을 반복해서 가리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들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13절, 시편 118편 26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스가랴 9장 9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시편 41편 9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스가랴 12장 10절, 13장 6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그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언되어 있으며 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요한은 구약을 가리킴으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묵상. 누군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과는 다르겠지만 성경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정체성.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시대소망 211.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주께서 주신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모두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보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납치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 일어나는 재난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연회신 각시대 대쟁투 601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은 후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진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징조, 가전제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텔레비전의 잡음, 라디오의 잡음, 리모컨의 이상, 내비게이션에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통이 오거나 울렁거리는 증상 등 체감에 이상이 옵니다. 애완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짖거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쥐나 뱀, 두꺼비 등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지진이 있기 바로 전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늘에 뜨는 달의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밝거나 붉은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개들이 바위로 떼를 지어 올라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수수께끼의 발광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위에 무지갯빛 발광 현상이 있는데든지 오랜 시간 동안 구름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는 당일의 징조로는 날씨가 아침부터 개이거나 흐리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입니다. 고무칙칙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땅울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빛의 발광 현상이 나타납니다. 번개와 같은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29쪽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일곱 가지 징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빛이 성전과 제단에 나타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구름 위로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의 모습 같은 기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에는 성수에다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귀에 신비한 소리가 들려와 그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하는 군중들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20명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 움직이는 예루살렘의 동문이 아무런 인적도 없는데 밤중에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남자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였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 포위를 풀고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이 불안한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통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도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네 천사가 하늘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아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시안부적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408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을하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 보내는 권면 355쪽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매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재난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고 자문하여 본다. 가장 무서운 재난들이 속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진과 폭풍, 불과 홍수로 말미암는 파괴, 이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언뜻 보기에 이런 재난들은 무질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세력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재난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을 각성시켜서 저희에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대쟁투 589쪽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온 세상이 재난으로 두려워하고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절박한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져가는 그 저녁에 공포에 떨고 있던 벨사살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글을 해석해주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 니느웨를 오르내리며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요나바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계명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경륜이 있는 목사나 젊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 정답은 예언하신 각 시대의 대쟁투 39장 환란의 때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도둑이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을 두고 편애가 매우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유독 요셉을 사랑해서 아들들을 싸움 붙인 괴팍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때를 통과하여 하늘에 입성할 사람의 모범 답안으로 야곱을 지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는가? 야곱은 하나님께 무슨 백을 썼기에 그 흠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그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셨는가? 야곱은 첫째로 낙타와 같은 무릎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대쟁투 616쪽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기만을 얻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20년의 유랑생활 마치고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한 가지의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 찬 형 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에게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폭력과 살인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쟁투 616쪽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렇습니다.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낙타가 그의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야곱은 행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족들이 볼까봐 가족들을 떠나보낸 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밤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20년 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야곱처럼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야곱은 곰과 같은 인내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17쪽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공격자와 씨름을 한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그 낯선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한번 건드리자 힘이 강한 야곱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한다. 야곱은 방금 자기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이제 깨닫는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탄원한다. 그 천사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강권한다. 그러나 그 족장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친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굳센 의지와 인내력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가. 야곱이 그날 저녁에 드린 야복강가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곳은 사나운 맹수와 사자와 곰과 이리 불뱀 전갈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도망친 죄인들과 강도들이 숨어있던 지역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차가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불러가면서 몸을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곰처럼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그 곰과 같은 야곱의 인내력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두 손을 든 하나님은 언약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사와 기도의 씨름으로 대결하여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밤에 겪은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각시대 대쟁투 621쪽에 보면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셋째, 야곱은 양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34장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면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으로 막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은 커다란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너 왜 망설이니? 빨리 베들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부르셨는가? 부조와 선지자 20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을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 대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번 재난이 일어나면 보통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수만 명이 죽고 천억 불의 재산 피해를 낸 2005년 8월 25일 미국 뉴오리언즈에 불어온 시속 235km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30만 명의 사망자를 낸 2004년 12월 25일 인도양의 쓰나미, 2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낸 미얀마의 사이클론,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야곱처럼 하늘을 잊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품성을 정결케 가꾸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백화점 1층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실, 시계, 창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는데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없는가? 이유는 도박에 빠진 재산을 탕진하는 자신의 몰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책하며 회한에 빠지게 되니 거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박에만 빠져들어야 하니 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 문득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 집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느끼기에 창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와서 샅샅이 다니는 그 주부들이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 밖이 어두워오는지, 지금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인지 몰라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시계도 창문이 1층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을 보고 2층으로 반드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가리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계를 치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신앙의 거울을 치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 백성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바로 매일매일을 야곱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곰처럼 인내하는,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야곱처럼 승리하여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같이 구원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일과 오락. 사랑하는 F 형제에게 나의 마음은 한두 가지 점에서 적지 않게 번민을 겪고 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대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그 시간이 나의 의무감을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사가 환자에게 준 교훈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대가 많은 점에서 동일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또한 그대가 그 문제에 관하여 올바르게 깨달을 때가 올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과 오락에 관한 것들이다. 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가벼운 일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 일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위와 권태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을 보았다. 의지력이 정지 상태에 있는 기능을 깨우치는 일에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애에서 과중한 짐을 져온 자들을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게 해보라. 그러면 10중 8구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손해를 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남편의 경우에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나는 육체적 옥외 활동이 실내 활동보다 도리어 나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벼운 실내 활동이 마음을 점유하고 전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병적 증상과 사소한 질병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고 또한 향수를 예방해 줄 것이다. 나는 무의도식하는 이 방식이 그대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일을 주셨다. 그들이 일을 할 때 더욱 행복해질 것을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바에 의하면 이 무의도식의 방식은 심령과 육체의 저주가 된다. 오락이 정신과 체력을 흥분시키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가벼운 일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병자가 의지력을 일깨워 매일 일정한 양의 육체 노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할 것 같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더욱 빨리 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히 자신의 빈약한 감정을 바라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다. 나는 이 점에 관하여 후에 더욱 충분히 기록할 예정이다. 교회 증언 13호 서론. 나는 매우 다시 분명하게 주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우리와 우리의 사업과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자의 잘못과 반역을 지적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굴욕적인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관하여 널리 퍼뜨린 잘못된 소문을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만 고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험에 놓일 때 나는 그 일이 아무리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가 죄를 고백할 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한 위선자는 그들에 대하여 더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가장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작은 글에 실은 놀라운 꿈,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예시하는 꿈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수많은 꿈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인 일에서 생긴다.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은 그 꿈을 꾼 사람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작은 글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바란다. 경험의 대요. 나는 남편이 무활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래된 그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나가서 백성에게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나는 당시에 우리가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던 배틀크릭의 교회의 판단과 충고하는 반대로 겨울의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심히 허약한 상태에 있는 남편과 함께 북부 미시간을 여행하기로 작정했다. 특별히 배틀크릭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를 포함한 교회의 역량에 대하여 나는 홀로 반대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큰 모험을 결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덕적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으며 사탄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가지과의 식물 고추는 온대지방에서는 한 해 살이 풀이고 열대지방에서는 관목으로 자랍니다. 열매는 6에서 9cm에 가지가 많이 생기며 잎은 길고 둥근 데다 끝이 뾰족하고 여름에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열매는 장과로서 긴 형태이며 짙은 녹색을 띄었다가 익어가면서 점점 빨간색이 되고 껍질과 씨는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어 매운 맛이 납니다. 열매는 식용하며 고춧잎 나물은 향신료를 따로 넣지 않아도 살짝 매콤한 맛이 돌아서 일품입니다. 특히 익은 열매는 빻아서 향신료로 쓰는데 고춧가루라 합니다. 한국에서 고춧가루는 마늘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가장 대표적 음식은 김치입니다. 비타민 A와 C의 보고인 고추는 사과의 10배가 넘는 비타민 C를 함유하여 2~3개만 먹어도 1일 권장 비타민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도 노화 억제와 항암 효과, 피로 회복, 고혈압 예방 등 영양적으로 뛰어난 채소입니다. 고추의 한자 이름은 먹으면 아주 맵다고 괴로울 고자를 쓰는 고초였으며 이것이 후에 고추로 변했습니다. 영어로는 칠리 페퍼라 하는데 이는 원래 페퍼라고 불리던 후추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후추와 고추, 파프리카는 페퍼라는 이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페퍼라고만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으므로 구분해서 후추는 블랙페퍼, 고추는 칠리페퍼, 피망이나 파프리카는 벨페퍼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채소 특유의 비린 향도 있기는 하지만 매워서 그리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이름 붙여진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낼 때 씁니다. 사람들은 아주 매운 고추도 지지고 볶고 가루내고 튀기고 하면서 씨와 기름까지 짜먹습니다. 그리고 고추 종자를 엄청나게 많이 번성시켰습니다. 고추의 유전 특성상 교배하면 두 개의 1대째의 종자 특성을 무작위로 50%씩 가진 고추가 2대종으로 나옵니다. 다른 2대째 종자끼리 교배하면 1대종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3대째 종자가 나오고 이를 1대째와 교배하면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추는 세계적으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고추는 매운맛 말고도 보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는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될 무렵까지 수확하는데 그 시기 동안 대략 10번 정도 농약을 칩니다. 당연히 잔류 농약을 걱정하기 마련인데 채소의 농약 잔류 여부는 반드시 농약 살포 횟수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파리 채소와 열매 채소의 차이가 있고 열매 채소끼리도 껍질의 재질에 따라 농약의 침투 정도가 다릅니다. 고추는 농부들 사이에서 손꼽히게 재배가 어려운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보통 1월 말에 씨를 뿌려 90일 동안 모종을 키운 후 4월 말쯤 본밭에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여러 번 수확을 해주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신경 쓰며 관리를 해줘야 하는 채소입니다. 배나 사과 등 과실류를 제외하고 이 정도로 재배기간이 긴 작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며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약치기를 소홀히 하다 병충해가 한번 돌면 그해 작물은 모두 망치고 이후 땅 자체에서 매년 끊임없이 탄저병이 발생합니다. 거의 매주 약을 치는데 실수로 건너뛰면 바로 병에 걸리는 것이 보입니다. 고추는 기온에도 민감해서 지나치게 더워도 고추가 타버리고 갑자기 추워져도 한순간에 망치기 쉽습니다. 바람에 약해서 비닐끈으로 묶어 지탱해 주어야 하고 농약 방제만으로는 제초에 한계가 있어 일일이 손으로 뽑아서 없애야 합니다. 수확하는 것도 모기에 물려가며 사람 손으로 직접 따야 하고 동시에 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수확하기도 어렵습니다. 1차로 완전히 익은 것만 고르고 7일에서 14일 뒤에 2차로 수확해주고 3차, 4차 수확을 해야 1년치 수확이 마무리됩니다. 가을에 출하되는 빨간 고추는 재배도 까다로운데 고추 수요가 많은 건고추로 가공하려면 세척에 건조까지 다시금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명세가 높은 태양초는 햇빛에 내놓아서 말리는 것인데 고추 건조기에 넣어서 3일 이내로 빠르게 말려 시커먼 빛이 도는 열풍 건조와 달리 색깔이 유지되어 비쌉니다. 하지만 수확기인 여름에는 소나기와 태풍이 급습하기 때문에 밖에 널어두어도 늘 거둘 준비를 해야 하므로 태양초는 소량 생산에나 적합합니다. 제대로 만들어낸 고춧가루는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배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작물과 비교한 경우이고 향신료의 범주에서만 보면 압도적으로 쉬운 재배 난이도와 높은 수확량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샤프란과 와사비, 바닐라 같은 고급 향신료는 말할 것도 없고 후추 같은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향신료들은 고추 재배보다 더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맵기로 유명한 고추는 레드 사비나 하바네로와 베트남의 땡초, 태국의 뿌리끼누, 쥐똥고추, 이태리의 페페론치노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 매운 음식이 생각나는 것은 실제로 매운 음식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어서 매운맛이 혀에 붙으면 뇌는 이것을 통증으로 인식하고 진통, 쾌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땀도 잘 배출되는데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을 초가공식품으로 즐기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어 더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캡사이신은 발모에 도움을 주며 심장에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를 낮추어 혈관에 지방이 쌓여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혈류를 증가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기도 합니다. 매운맛은 몸을 각성하게 하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진대사율을 높여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위의 점막이 손상되어 위염으로 이어지고 속쓰림도 유발합니다. 매운맛은 조금만 섭취하고 맛을 중화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장에 가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 8절에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고추의 다양한 쓰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 먹은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다양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